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세상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믿는다.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믿는 것이 따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 뭐 예수를 믿기 전에 부처를 믿었다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은 말이 아니에요. 설사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종교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믿는 것이 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치고 믿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믿고 살고 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고방식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사람 믿는 것 중에는 자신을 믿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크게 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를 믿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믿으란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을 가져라. 이건 직장 생활한 사람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부딪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의 성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또 재주를 믿는 이것도 역시 믿는 게 있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랄지라 누구나 다 믿는 게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믿는 것이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또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뭐냐면 전혀 믿는 게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뜻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없다가 믿는 것이 새로 생긴 거 이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고 돈 믿고 어떤 자기를 믿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대상 나 이제 돈이 내 힘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냐한다 이렇게 믿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도 또 내 힘을 삼지 아니한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두 마음이 아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믿음이다 얘기죠. 그래서 나는 돈 없으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인생에서 돈은 없어졌지만은 예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뒤바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향하던 마음이 방향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이건 믿음이고 이것을 두고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이제 오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버리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믿고 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뭘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더 돈 많은 자 더 크게 해줄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의심하는 믿음이라 되게 이렇게들 말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도와줘가지고 날 크게 한다. 난 그걸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한다. 또 이게 이제 믿음이 높다. 또 의심 없는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식대로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사탄은 신들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이래 믿으라고 밀어붙인다 이리 생각하면 돼요. 대신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하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애초부터 아 이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던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내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내가 속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몽땅 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충실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걸 믿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맞는 믿음이고 지금 옳은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 역시도 잘못된 것임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유대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어떤 믿음의 길, 믿음이 아닌 길에 가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면서 그게 맞는 것을 여기는 것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밀쳐내려고만 했다 이거예요. 항상 밀쳐내려고만 했다. 그 24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애워싸 가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란 증거를 확실히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것이다. 이런 말처럼 들려지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일 이유만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당장 예수를 붙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답을 이미 자기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토록 배척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쳐내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환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속실상은 예수를 밀쳐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를 밀쳐낸 이유가 뭐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정작 참된 예수님 내가 밀쳐내고 배척하면서 다른 거짓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면서 영접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도전받고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이른 때다. 또 그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란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것이 수전절이라는 것하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것이 좀 생소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죠. 먼저 이 수전절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그 수전절이란 절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전절. 이 성경에서 수전절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세운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되었냐 하면은 옛날 그 구약 때 선지자가 시대 끝나버리고 약 400년간 이제 말씀이 사라진 이제 암흑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있었는데 그 기원전 168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수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수리아의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점령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리아의 신인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단으로 성전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그것이 이 성전이란 거룩함이 무너져버린 그런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은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예배당이 일본신이나 나갖다 놓고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일본신에 먼저 절하고 예배 드리라 했던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성전이 그렇게 되고 약 4년 뒤에 마카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일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성전을 다시 찾아가 회복했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날이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만든 사람이 만든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다른 절기처럼 8일 동안 계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수전절 즐기는 8일 동안은 성전의 불을 몽땅 밝혀놔요. 다 밝혀놓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말로 빛의 절기다. 또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성전을 위한,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했다는 성전을 위한 헌신의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성전을 중요시하고 성전을 높이는 우리가 성전에 헌신하자 이런 의도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시 성전에는 뭐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마치 옛날 우리나라 그 지체 높은 대감들 지어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지체 높은 이제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고 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들이 사는 내실이죠. 여인들이 거처하는 그런 곳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성전도 이처럼 그 신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맨 바깥쪽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 또 벽이 있어가지고 안쪽이 있고 또 그 안쪽 벽이 있어 또 안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맨 바깥쪽이 누가 있냐면은 이제 이방인의 뜰 들어봤죠. 이방인의 뜰 그래가지고 그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방인으로 딱 규정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의 장소가 바로 이방인 뜰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방인 뜰보다 안쪽에 한 단계 안쪽인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이제 뜰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간 뜰이 딱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뜰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이제는. 그때는 거기에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피 들고 들어가가지고 속죄해 드리는 그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맨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는 이방인 뜰에 있던 그 문, 이제 그걸 가리켜서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그 솔로몬 행각,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 이방인의 뜰, 그곳을 다니다가 유대인한테 애워싸가지고 지금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일로 거룩한 지성소에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에 지성소를 만드신 것이 뭐냐면 죄가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제물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이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참된 지성소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참된 지성소란 말이죠. 옛날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지성소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스스로 제물 되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죄인이 모든 죄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지성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 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작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참된 문이 되신 예수님은 솔로몬 왕과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장 천하게 보고 가장 낮은 곳으로 본 이방인들에 계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지성소를 여전히 하나님께 나간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을 몰라보고 이젠 사라질 수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짜 문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 이게 그때 유대인의 실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문을 자기들이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린 문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문이 있으니까 너 같은 분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밀쳐낸 이유였다는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피 들고 나감으로써 자신을 제가 사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만 잘 지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거룩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고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걸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버지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말한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밀쳐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이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통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거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자기들은 내가 거룩하게 생각한 그것을 지키고 그걸 소중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성전과 지성소보다 예수님이 더 거룩하다는 걸 보여줘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볼품없는 모습이고 그 출신 역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천한 그런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거룩하다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그런 예수가 내가 문이다 내가 거룩하다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 이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은 결코 거룩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걸 드러내는 것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계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으로 여긴 거룩한 그 지성소는 결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문도 아니다. 그걸 보이신 거란 말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 다니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거룩에 대한 유구된 생각을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우린 되게 거룩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뭔가 깨끗하고 뭐 웅장하고 다른 분위기 뭐 그런 걸 생각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겉모습 같은 분위기 같은 특정한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예비당도 시골에 뭐 다 쓸려가는 흙벽들 그런 초라한 예비당보다는 서울 대교의 의리의리한 그런 예비당 같은 그런 걸 볼 때에 야 그게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자도 음정 다 무시하고 부르는 할머니의 부르는 그런 찬송보다도 뭐 백몇십 명 불 모여가지고 파이프로 간접 부르는 그런 뭐 성가들 그런 찬송 이게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다 여기는 그게 거룩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무시하고 하찮게 있는 그곳에 거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거룩이라는 건 어떤 장소도 아니고 우리 어떤 행동도 아니고 어떤 예배당의 분위기도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이다 이렇게 여긴다거나 하나님께 그런 걸 통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다 어떤 수단의 도구를 여긴다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를 밀쳐내는 유대인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다녔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거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거룩이 아닌 것을 거룩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다는 건 어떤 장소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또는 우리 행동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룩한 게 뭐냐? 이 거룩이라는 건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 등장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걸 마치시고 이날 안식했다. 여기서 거룩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인데 근데 무작정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 그것이 아니고 왜 일곱째 날이 거룩하게 되었느냐 이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 일곱째 날을 복주었다 하는데 도대체 일곱째 날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었다 했거든요. 그럼 이 일곱째 날이 받은 복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뭐 있겠는데 일곱째 날이 받은 복이 뭐냐면 다른 날과 구별된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 받은 복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날 구별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 이 얘기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런 답이 내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꼭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도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 불꽃 가운데 사신 말씀인데 왜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했냐는 얘기죠. 그것은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실제로 거룩하다. 땅이 거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별된 땅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거룩을 구별로 말하는 건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혼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이 구별하여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은 구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이 구별하여 구별하여 되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 그런 얘기죠. 자, 또 레위기 20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자기 소유 삼으려고 구별한 것, 이것 자체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구별했다는 것, 내 백성을 찜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거룩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런 게 뭐냐면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 이런 뜻에서 거룩히 산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악한 세상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무조건 뭐 예수님 거룩하겠지 생각하지 마시라 말한 겁니다. 앞서 말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이란 말하죠. 근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땅과 구별된 것이었어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모습을 예수님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분 거룩한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여김받는 게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한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옳다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고 내가 모든 게 다 틀렸다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 따른다. 이게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 식도를 믿는 걸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사람이 자기 행동을 두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믿음이 있다 이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행동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 행동 의지하면서 예수의 피오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릴 수밖에 없던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성전 있고 지성소 있고 제사란 자기들 거룩한 행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겼던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것도 지성소에 제사들을 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제사만 가지고도 능히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믿던 것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역시도 유대인처럼 우리 나름대로 거룩한 것 또 하나님 기뻐한 것 이걸 따로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밀쳐내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비당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큰 교회에 의리의리한 예비당 가면 강대상이 꾸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 사람이 감히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리 여기는 것, 이렇게 나름대로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여길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분은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봉사했다면은 봉사란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한 그게 곧 거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신자는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행위가 있게 한 주님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뜻이 봉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별된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0장 마지막에 그 40절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던 예수님 이제는 요한이 처음 세례해 주던 요단강 저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것입니다. 요단강 안편 이스라엘이고 저편 요단강 바깥편은 이스라엘 국경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기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빠져나왔다, 다시 말해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율법으로도 또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나옴으로 되어진다는 거, 이걸 몸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이 참이라, 그걸 믿고 예수를 믿는 그것이고 구원인 것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무엇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고 달리 그룹한 게 있다 이런 생각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은 하늘이 거룩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서 예수를 밀쳐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 여긴 바는 거룩한 데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디 살든지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 살아가는 것이 거룩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구별된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여김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착한 일을 뭐 일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항상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금 유대인이 예수를 밀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고 달리 거룩한 것, 그걸 두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를 밀쳐내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직 거룩함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삶을 그 굳게 세우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이 없던 이 땅에, 그래서 구원에서 끊어진 이 세상에 거룩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해 유대인처럼 우리가 생각한 거룩한 걸 따로 둠으로 인해서 예수를 밀쳐내는 그러한 잘못됨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열심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상고하면서 그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구별된 이 땅과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말씀 믿음이 뭔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 믿음을 굳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